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하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이 구원이 안전하다, 절대 빼앗기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영적 성장에 대한 올바른 동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나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도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영은 어떤 재난을 당한다든지, 혹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영혼 몸이 분리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과 몸이 다 분리가 되죠.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은 지옥 또는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이 흩어졌던 혼과 몸과 함께 다시 만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의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자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겁니다. 음행도 이 정도가 너무 심각한,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를 간음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영이나 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징계를 받아서 그 영이, 그 육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영이 거듭난 성도는 자기가 사고를 만나 죽든지,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아서 죽든지, 어떻게 죽더라도 나중에 영혼 몸이 다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말이 바로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은 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병든 사람 병 낫는 거, 사업이 망한 사람 사업이 다시 흥하게 되는 거,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건강을 얻는 거 중요합니다. 병 낫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결과로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몸의 구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죽었던 몸이 부활하게 되고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해 보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 몸이 지금은 나약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죄악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병들고 썩고 부패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있고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 쓰시는 분, 보청기 다신 분들 다 있습니다. 이런 나약한 우리의 몸조차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혼의 구원과 우리 몸의 구원, 영혼, 몸을 모두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 영의 구원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이면 영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장차 그 몸도 구속됩니다. 혼의 구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를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다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야곱의 가족 잃은 혼이 잃은 혼 70명의 혼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 둥둥 떠다니는 뭐 홀령이나 혼백이나 헛개비가 이집트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을 갖추고 있는 그 전인적인 인격체인 사람 자체가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삼천 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삼천 혼이 그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하여졌다라고 합니다. 혼이라는 게 혼백이 아닙니다. 혼백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 젖어가지고 혼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영혼 몸을 다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몸 가운데서 혼만 쑥 빠져나와가지고 침례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침례 받으신 분 기억하죠? 영혼 몸이 다 있는 온전한 사람 자체가 물속으로 푹 잠겨졌다가 물에서 다시 일으켜집니다. 혼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혼이라고 합니다. 왜냐? 혼은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유사점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세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죠? 하나님에게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하고 부를 때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 혼, 몸이 있는데 뚝 떼어내가지고 내 혼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70혼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하게 영혼 몸 가운데에서 혼을 떼놓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영혼 몸을 대표해서 사람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이다라고 부르지만 사람은 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 몸 가운데에서 대표는 혼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하고 사람의 삼위일체가 정확히 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응되는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죄를 짓는 것도 혼이 죄를 짓습니다. 몸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도둑질할 때 손으로 뭐 훔치면. 예, 혼이 의지적인 판단으로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물건 훔친 자는 뭐 오른손을 자른다 어떤 종교에서처럼 그렇게 하질 않죠. 그 사람 자체가 속에서 속 마음 자체가 죄를 짓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고 몸은 그 지시를 따라서 혼의 지시를 따라서 몸이 움직인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성경에서 혼이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 지니라. 혼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혼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편 57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을까 말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까 말까 결정하는 주체가 혼이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말씀은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은 눈이라는 시각기관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내가 의지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도 혼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혼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혼은 어디로 갑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신약시대는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죠. 하늘로 갑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인의 혼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영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첫 번째 죽음 다음에는 혼이 낙원에 들어가거나 혼이 지옥에 들어가거나 한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혼이 지옥에 갑니다. 혼이 낙원에 갑니다. 따라서 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과 몸이 가는 곳이 결정됩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믿는 사람들의 몸이 다 부활합니다. 흩어졌던 영과 혼과 몸이 다 모여서 변화된 몸이 됩니다. 이때 그 혼이 어디 있던 혼이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결정됩니다.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은 자는 몸까지도 구속이 되어서 낙원에 있던 혼들은 몸을 입고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믿는 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사악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들도 영과 혼과 몸이 함께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을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에 지옥에 있던 그들이 다 나와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마지막 흰 왕좌 심판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 몸이 결합된 상태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나왔던 그 혼들 흰 왕좌 심판에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혼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들의 영혼 몸이 가는 곳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혼의 구원을 받으면 낙원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영이 거듭나고 나중에 몸의 구속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과 연관해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하다,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상태가 의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 죄에 대한 삭슬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를 잘 아는 친구가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앞으로 저 사람 괴롭히지 말라 하고 대출받았던 거 다 갚아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갚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나에 대한 채무가 다 소멸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채권자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빌린 돈 갚아라 하고 윽박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했죠. 그 사망의 삭슬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나에게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쭉 빠져나와 한 번에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조금씩 태어났다가 1년 뒤에 머리가 나왔습니다. 3년 뒤에 이제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납니다. 태어난 다음에 자라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칭의는 한순간입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딱 한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칭의 과정은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걸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성화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후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주님께로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시작이 됩니다. 마치 칭이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출생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화의 과정은 그 아이가 일평생 동안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무조건 다 물리치고 이기고 항상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약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교제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소홀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떨어진 것보다 올라간 게 더 많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우리가 변화될 것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약점들과 죄성조차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죄악된 성품, 죄의 속성 자체가 없는 변화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과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되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과정으로 보면 이런 연속성, 순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걸 가지고 흔히들 많이 비유를 하는 게 이집트 탈출을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을 칭의로 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광야 훈련학교 성화라고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하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자면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순종하면서 복을 맛보기도 하고 불순종하면서 징계를 받기도 하면서 연단을 받았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광야 생활도 있고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도 있다. 요까지 이야기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구원에 대한 어떤 예표라고 간주를 해가지고 이집트 탈출은 칭의, 광야 생활은 성화, 가나안은 영화 이런 식으로 곧이곧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틴 땅이에요. 가나안이 천국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가 있어요. 동성애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불살라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가증한 일들이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가 우글거리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은 어찌 됩니까?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불평하고 하다가 땅속으로 그들의 육체가 다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불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게 물려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이 취소된 사람입니까? 천국 못 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성화의 과정을 철저하게 광야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성화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성화의 과정을 좀 불성실하게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천국 못 들어가고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논리로 발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형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집트 탈출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배우고 성품 연단도 받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자 이것까지는 맞는데 그걸 구원에다가 대입시키면은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전쟁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 때문에 칭의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 구원은 아직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될지 모른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안정성을 흐트러 놓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 받은 것을 믿는가?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을 믿는가 그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잘못 번역된 개역과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가 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이 시간적 순서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미완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을 범하면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겁니다. 도중에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칭의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평생 다 열심히 살면 죽을 때는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80세, 90세 되면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던 사람이 80세, 90세 숨 넘어갈 때쯤 되면은 거룩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다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한번 태어났어요. 영적 출생했습니다. 얘가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수학 문제도 못 푼다 해서 너 사람 아니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태어난 자체가 벌써 새 생명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생명으로 출생한 그 자체가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구원입니다. 나머지 과정은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이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중에서도 보행기 잘 밀고 다니는 애가 있고 보행기 끌어줘야만 끌려오는 애가 있고 말이 빠른 애가 있고 말이 늦은 애가 있어요. 둘 다 사람이에요. 말 못한다고 사람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리다고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고 행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영적 성장의 문제이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이 있고 변화가 조금 늦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지 이미 거듭 태어난 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성화의 과정을 좀 불성실하게 이행하다가 도중에 사고를 만나서 죽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주일날 낚시 등산 갔는데 잘못해가지고 뭐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죽어버렸다. 많은 교회에서 그거 비판합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낚시 가더니 뭐 천벌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수군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뭘 했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영접했다면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 몸은 비록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지만 그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혹은 실수나 잘못이나 혹은 침체기가 있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 대전에 가면요, 그 교통의 요지죠. 호남선 쪽으로 내려가는 열차가 있고요. 부산 경부선 쪽으로 내려가는 열차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 됩니다. 부산 가는 차표를 딱 끊었어요. 승무원한테 보여주니까 맞대요. 타래요. 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뭐 터널도 많이 나오고 경치도 내가 이전에 버스 타고 갈 때하고는 또 다르고, 여러 처음 타는 사람은 이게 진짜 가기는 가는 건지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열차 안에서 자다 깨보면 부산이겠지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낮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차 안에서 걸어다니다 잘못해서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열차 안에 타고 있으면요, 목적지까지 갑니다. 열차만 맞게 탔으면요, 그 안에서 이 열차가 호남선 아니야? 이 열차가 부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으면 의심하는 그 사람을 태운 채로 열차는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바꿔놓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열차를 올라탔으면 구원열차는 여러분의 상태하고는 무관하게 여러분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현재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영화의 단계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실현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이 예정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예정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정된 겁니다.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받았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자들, 여러분이 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 자들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미 확실한 약속 위에서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나창주 형제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 자체가 완전한 결백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단정적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아침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영화의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의롭게 된 자들은 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의 단계까지 이미 이르게 하셨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죄들이 사면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삭스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원수 관계를 해소를 시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 닮아가요? 아버지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아들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쓸 수가 있고 또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게 아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과 보화와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용서를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받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신분은 벌써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당 의자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저기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힐 것이다? 앉히셨으니. 여러분 신분은 저 하늘나라 한 자리씩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도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방과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하나씩 다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신분은 포지션은 저기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컨디션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태 좋을 때는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조금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면 쭉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 사건 딱 하니까 영적인 침체로 쑥 빠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쭉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단숨에 착 올라가는 이런 성장 과정은 없어요. 여러분 방바닥 기어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마라톤 하겠다고 뛰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걸음마부터 시작해요. 걸음마. 걸음마 하다가 자꾸 놓치고 넘어지고 소파 붙잡고 일어나다가 나동그라지고 그게 어린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걸음을 아장아장아장 떼면 옆에서 손뼉치 주면은 앞에 쫄쫄쫄 잘만 따라오죠. 그러다 넘어집니다. 어느 정도 다리 힘이 있으니까 이제 아빠 따라 달리기 하겠다고 까불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고 또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삼손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 하고 믿음으로 나서다가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주를 부인하기도 하고 죄를 지었다가 돌이키기도 하고 그게 우리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 신분은 저 하늘에 있는데 우리 상태는 지금 이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도 있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밑으로 떨어진 합계보다도 위로 올라간 합계가 더 많으면은 어쨌든 성장하는 겁니다. 경찰은 강도를 잡는 신분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강도한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강도한테 칼에 찔리기도 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신분은 경찰인데 신분 자체는 경찰인데 그의 체력이 몸이 아프고 부상을 입은 경찰이라서 힘을 제대로 못 쓴다든지 아니면은 저쪽에서는 칼 들고 있는데 수갑이나 권총이나 뭐 쫓아갈 수 있는 오토바이나 순찰차 안 가지고 나왔다. 맨몸으로 싸워야 된다. 그럼 지죠. 우리의 신분 자체가 모든 걸 다 보장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분과 상태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차 안에서 잠들고 걷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일이 있더라도 목적지에는 도착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과 확실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고 영광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며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약속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날에 몸의 구속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지금 컨디션이 내 상태가 그걸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덧붙여지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